이준형의 보물상자. 매주 수요일 2부는 보물과도 같은 클래식 음악을 다양한 주제로 만나보는 시간이죠. 음악 칼럼니스트 이준형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또 이렇게 새로운 네. 자리에서 뵙게 됐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아, 예. 오늘은, 음악사의 여러 가지 사건 중에서 요셉 하이든이 그 1790년대에 두 차례에 걸쳐서 런던에 갔었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 네네. 예,
유명한 에피소드죠. 이 런던 방문을 통해서 이제 오스트리아의 지역 음악가이던 하이든은 세계적인 네, 거장, 세계 최고의 음악가로 부상하게 되죠.
네, 그렇죠. 또 제가 살았던 비엔나,
예.
또 하이든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고,
그렇죠. 예, 그 집도 있고,
그렇죠. 비엔나 옆 동네 아이젠슈타트, 아, 그 하이든의 고향에도 가까워서 종종 갔었는데 오늘 또 하이든을 이렇게 들고 오셔서 더욱 반갑습니다.
네. 네. 하이든은 사실 오랫동안 그 에스테르하지라는 헝가리 대기족의 궁정악장 카펠마이스터로 근무했어요. 그래서 메인 몸이었죠, 사실.
네.
1790년에 그 니콜라우스 에스테르하지 후작이 세상을 떠나면서 이제 하이든은 상당히 자유로운 몸이 됩니다. 마침 그때 런던에서 활동하던 잘로몬이라는 바이올리니스트가 가수들을 섭외하러 독일에 왔다가 하이든의 그 주인이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를 들은 거죠.
네.
바로 하이든을 이제 스카우트하러 빈으로 왔습니다.
네네.
당시 런던은 뭐 당연히 100만의 인구가 되는
그렇죠.
유럽에서 제일 큰 도시여서
네.
당시 뭐 빈은 20만이 좀 넘을 정도였고 파리도 50만이 안 되던 시절인데 런던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또 이제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나라고 또 시민 계층이 어느 나라보다 먼저 등장해서 이제 음악 활동이 너무나 다채로워져서 근데 또 영국 음악가들은 뭐 핸델 이후로는 사실 조금 침체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프로페셔널 콘서트라고 오케스트라, 교향곡 연주회가 워낙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이든 교향곡이 런던에서도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잘로몬이 하이든을 이제 납치하러 빈내왔던 네. 거죠.
그 영국이 지금이랑도 비슷하군요. 지금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이 내륙 유럽 지방에서 유럽의 내륙 지방의 음악가들이 오히려 다 성공을 한 뒤에 네. 영국 가서 활동을 한다거나 그래서
맞죠.
더 본인의 어떤 스펙트럼을 넓히고 더 이름을 널리 알리는 그런 도시인데
맞습니다.
그때도 작곡가들도
예.
좀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하이든이 결국 맨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잘로몬의 제의를 받고 함께 이제 영국으로 1791년에 가죠.
네.
그래서 하이든은 예순에 가까운 나이에 런던에 처음 도착해서 이제 곧 1791년 봄부터
네.
주로 교향곡을 중심으로 활동을 합니다.
네.
처음부터 성공을 거두진 못했지만 점점 이제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면서 또 당시에 런던은 유럽에서 가장 신문이 발달한 나라에서 언론에 이제 노출이 되면서 점점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되죠. 음악 한 곡 들려드릴까요?
네.
예. 하이든이 런던에 와서 1791년 3월에 처음으로 연주회를 가졌는데 그때 연주회, 데뷔 연주회죠. 처음 초연되었던 교향곡 97번 가운데 3악장, 미뉴에트 악장을 들려드릴게요. 마르코 민코프스키와 루브르 음악가들 연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요셉 하이든의 교향곡 97번 C장조 중에서 제3악장 메뉴에트 알레그레토 악장 들으셨습니다. 마르크 민코프스키가 지휘하는 루브르의 음악가들의 연주였습니다.
네. 지금 들어보시면 그 트리오 부분에서
네.
독주 바이올린 그러니까 이제 콘서트 마스터가 독주를 하도록 배려를 하고 있는데
네.
역시 하이든이 잘로몬이 또 연주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한 부분이겠죠.
네. 당시에는 그렇게 그 또 작곡가와 연주자와의 관계로 인해서 만들어진 곡들이 참 많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우리는 지금 뭐 가령 베토벤의 트리플 콘첼토 같은 거
네,
연주할
네.
때 항상 아, 첼로는 그렇게 어려운데 사실 피아노 파트는 또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네.
왜 비중이 좀 이렇게 안 맞을까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 또 아마추어 피아니스트였던 지인을 위해서 예,
예.
또 그렇게 작곡을 하기도 했고 여기서는 아, 그 콘서트 마스터를 위한 또 바이올린 솔로를 써줬군요.
네,
네.
19세기 이전에는 뭐 미래를 위해서 쓴다 뭐 이런 개념은 없던 시절이니까
네.
아무래도 현재 그 환경이 큰 영향을 미치죠.
그렇죠. 네.
또 당시에 또 영국은 그 클래식 음악이라는 것이 처음 그 개념이 생겨난 곳이기도 해요. 그 전까지는 사실 살아있는 사람들의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지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어떤 고전을 연주한다는 개념은 거의 없던 시절이었는데 영국에서 그 무렵에 처음으로 에인션트 뮤직 그러니까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위대한 작품이 일종의 고전이다라는 개념이 처음 만들어진 곳이어서 특히 하이든이 더 환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당시는 뭐 가장 대중음악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
네, 예.
현재 작곡되고 현재 활동하고
그렇죠.
있는
네.
곡들을 선호했었겠죠. 아,
네.
그렇군요. 되게
그때 런던 무대를
재밌으시네요.
위해서 하이든이 쓴 곡이 바로 12곡의 오늘날 런던 교향곡 세트라 불리는 그 곡입니다. 93번에서 104번인가요? 그 곡들이 오늘날 런던 세트라고 불리는데 모두 하이든이 런던 무대를 위해 쓴 곡이라 예전 이제 빈에서 또 에스텔 하지에서 썼던 곡보다 규모도 크고 악기도 추가되어 있고 확실히 이제 큰 무대에서 사람들에게 깜짝 어떤 강한 그 인상을 주기 위해서 애썼다는 게 느껴지죠.
아, 그렇군요.
예, 다음 곡은 좀 독특한 곡이어서 골랐는데요. 예, 교향곡 98번입니다. 91년, 92년 초에 만들어졌는데 예, 하이든이 런던에 물론 체류 중이죠. 이 곡을 쓸 때, 예, 친한 친구였죠. 그러니까 후배이자 친구였던 모차르트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접했죠.
아,
그래서
예.
그 얘기를 듣고 쓰던 교향곡에 느린 악장에 모차르트를 추모하는 그런 음악을 넣은 그런 작품인데 바로 98번입니다. 이 악장을 들어보시면 그 모차르트의 주피터 교향곡 중에서 안단테 악장하고 그다음에 대관식 미사 가운데 아뉴스 데이 부분을 그대로 인용해서 모차르트에게 어떤 그 오마주랄까요? 혹은
네,
추모의
정말
감정을
추모했군요.
넣은 그런 작품인데 들려드리겠습니다. 하이든 교향곡 98번 B플랫 장조 가운데서 안단테 칸타빌레 이 악장을 프란스 브리헨과 18세기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하이든의 교향곡 98번 B플랫 장조 중에서 제2악장 안단테 칸타빌레 프란스 브리겐의 지휘 그리고 18세기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아, 정말 중간에 그
네.
모차르트를 추모하는 그 모차르트의 멜로디를 그대로 갖다 쓴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네,
네.
모차르트가 세상을 떠나지 않았다면 런던에 갔을 텐데 또 어땠을지 참 궁금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얼마나 많은 다른 또 주옥 같은
네.
작품이 나왔을까요? 네.
하이든이 영국에 가면서 또 알게 된 중요한 악기가 사실 영국 피아노입니다. 당시 피아노는 영국 악기와 빈 피아노가 완전히 거의 다른 메커니즘을 갖고
그렇죠.
있었는데
네.
빈 악기는 이제 섬세한 대신에 좀 음량이 작고 음역도 좀 좁고 대신 영국 악기는 이제 대중음악회가 발전한 곳이다 보니까 어떤 약간 둔중하지만 대신 현대 피아노의 조상이죠 사실 더 음역도 넓고 유곡타부 그렇고 음도 크고
그렇죠.
그러면서 하이든이 런던에서 영국 피아노를 알게 되면서 이제 새로운 소나타를 쓰게 되는데 그중에 마지막 그 유명한 세 곡이 이제 영국 피아노를 딱 염두에 둔 곡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높은 A음처럼 이전까지 결코 쓰지 않던 그런 고음역도 쓰고 또
네.
하이든 피아노 소나타 중에 그 오픈 페달 지시가 있는
그렇죠.
유일한 곡이고
네.
예 그래서 영국 피아노의 만남이 또 하이든 음악에 또 많은 변화를 주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피아노 소나타 시장조 흔히 60번이라 불리는 이 곡의 3악장을 들려드릴게요. 톰 베히니 당시 영국 롱맨 앤 클레멘티 회사의 그옛 피아노로 연주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하이든의 피아노 소나타, 허버킨 50, C장조 중에서 2악장 아다지오와 3악장 알레그로 몰토 두 악장 연속으로 들려드렸습니다. 톰 베인이 연주하는 당시 악기 포르테 피아노로 들려드렸습니다. 그 많은 피아노 소나타 중에서도 유독 하이든의 어떤 밝고 따뜻한 그런 아주 쾌활한 성격이 돋보이는 그런 작품이죠.
네.
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음악 칼럼니스트 이준영 씨 모시고 이준영의 보물상자에서 하이든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네.
피아노 곡 소나타들도 많이 들으세요?
네. 좀 많이 듣죠.
아,
예. 예, 물론 배울 땐 절망했지만.
예. 아까 말씀하셨던 그 영국 소나타 세계는 정말 앞에 소나타들과 확 달라진
네.
스케일로 굉장히 좀 웅장하고 화려하고 테크닉적으로도 굉장히 다양해졌는데
네.
그런 거 생각하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바흐가
네.
오늘날의 피아노를 좀 만져볼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럼 다른 작품이 나왔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바흐로 연주하고 네. 있는 피아노 곡들은 전부 다 합시코드 곡들이니까 사실은.
네, 그렇죠. 네,
그런
말씀하신 대로
있습니다.
하이든의 건반 소나타들은 그 전에는 전부 아마추어들을 위한 작품이잖아요.
네.
이제 프로를 위한 작품을 쓰니까 또 악기도 달라지고
네.
작품이 확 달라진 거죠.
네, 이 당시에 그 포르테 피아노는 그래도 강약 조절이 가능했죠.
네, 그럼요. 예.
네.
현대 피아노보다 소리는 작지만 대신 또 이렇게 섬세한 면이 있죠.
네.
예를 들어서 현대 피아노는 현을 교차 배열해서 다 균질한 소리를 내지만 예전 피아노는 현을 평행으로 배열해서 저음역, 중음역, 고음역이 다 좀 다른 음색을 내는데 모차르트가 편지에서 유명한 말을 했죠. 뭐 저음은 바순처럼 붕붕거리고 이제 뭐 고음은 통통거리고 그런 의미 이상적인 피아노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피아노에 대한 이상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지금의 피아노를 또 그분들이 만약에 만드셨다면 얼마나 또 다양한 음악이 나왔을까요?
네, 영감을 받아서 다른 음악을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사실 하이든의 피아노 악보를 보면은 다이나믹 기호가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러프하게 써져 있는데 그거 자체가 오늘날처럼 아주 섬세한 조절은 또 그래도 힘들었던
네, 시절이었으니까. 그렇기도 하고 또 연주자에게 자율권을 많이 주던 시대니까요.
그렇죠.
예.
우리 또 이어서 다음 곡 한번 들어볼까요?
예. 하이든은 런던에서 교향곡 위주로 활동하면서도 다른 곡도 많이 썼는데요. 피아노 트리오 G장조 같은 곡도 있습니다. 이 곡은 하이든이 런던에서 사귄 그 슈레터 부인이라는
네.
여성 피아니스트에게 바친 곡인데 하이든이 원래 본래 부인과 사이가 안 좋아서 그랬는지 런던에서 많은 여성들과 아주 좋은 우정을 나누었는데 그중에서 이 슈레터 부인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곡을 쓴 거 보면은 아주 감정이 애틋했던 것 같아요.
아, 네.
예, 내가 가능만 했으면 결혼했을 것이다 뭐 이런 말도 남겼더라.
우정 이상의 감정이었군요.
네. 네. 이 곡은 그래서 역시 또 런던에서 만난 영국 피아노 또 이제 전문 연주자들을 위한 트리오라서 그런지 역시 굉장히 활발하죠. 이 피아노 트리오 G장조 중에서 유명한 그 집시풍의 론도 악장을 보자르 트리오 연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하이든의 피아노 트리오 G장조 중에서 제3악장 피날레 보자르 트리오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네. 실내악도 많이 연주하시죠?
실내악 많이 하죠.
네.
피아노 트리오도 하고 피아노 퀄텟도 많이 하고 주로 이제 그 스트링 연주자들과 함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하이든 트리오는 아직 연주 못 해봤어요.
네. 재밌는 곡이에요. 한번 꼭 해보세요.
네.
하이든이 런던에서 만들었던 또 만났던 그런 음악 가운데는 가곡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지금 사실 뭐 슈베르트나 뭐 베토벤 가곡보다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생각보다 중요한 것이 이 곡들을 만나면서 하이든이 역시 표현도 풍부해지고 무엇보다도 피아노 파트가 충실해져서 이 곡이 다시 영어 가곡이죠. 독일어로 번역돼서 독일에 소개되면서 19세기 낭만 가곡에 큰 영향을 줬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또 역시 리트 역사의 어떤 그 출발점에 해당하는 곡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가 독일 가곡 했을 때 사실 하이든 가곡을 떠올리지는 못하는데.
네, 그렇죠. 아무래도.
네, 또 어떤 그 기반이 된 독일 가곡의 기반이 된 그런 작품이군요.
네, 하이든의 영국 노래, 그러니까 영어 노래죠. 영국에서 네. 쓴 영어 노래 가운데 파스트랄 송, 전원의 노래라는 곡을 소프라노 마르티나 얀코바, 제라르 비스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릴까 합니다.
하이든의 가곡, 전원의 노래, 파스토랄 송, 마르티나 얀코바 소프라노, 그리고 제라르 비스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네. 사실 그 이전까지 가곡 악보를 보면 그 성악 악보가 따로 없어요. 왜냐면 피아노 오른손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예, 처음부터 네. 그 유니즌으로 피아노 네. 멜로디랑 소프라노의 멜로디가 같이 가네요.
하이든의 이 영국 가곡은 성악 악보가 따로 표기된 최초 악보들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피아노 파트가 그만큼 이제 독자적으로 변하는 거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유닛으로 같이 하는 듯해서 예. 그 기존의 어떤 그런 폼으로 시작을 했다가 네. 그다음에 이렇게 갈라져서
그렇죠.
약간 듀오처럼 네, 네. 이중창처럼 그렇게 가는군요.
네, 이렇게 하이든의 두 번에 걸친 런던 방문은 세계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음악가였던, 물론 국제적인 명성은 있었지만 오스트리아의 음악가였던 하이든이 이제 인터내셔널한 네. 국제적인 대가가 되었죠.
네, 그 하이든의 영국 여행은 본인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네. 음악사를 또 바꾼 그런 중요한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이 마무리하면서 하이든의 런던 교향곡 세트 가운데 마지막 곡인 104번 디장조, 런던이라는 별명으로 아예 유명한 곡이죠.
네.
이 곡의 마지막 악장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연주는 크리스토퍼 호그우드와 고음악 아카데미, 아카데미 오브 앤션트 뮤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준영의 보물상자 마지막 곡은 광고 후에 보내드리고요. 오늘 음악 클럽리스트 이준영 씨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요세프 하이든의 교향곡 104번 디장조 런던 가운데 제4악장 피날레 스피리토, 크리스토퍼 호그우드가 지휘하는 고음악 아카데미의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당신에게 김정원이었습니다.